다 함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실 때 4절부터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좀 소리 내서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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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셔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라 일컫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15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선출을 한 다음에요, 각 그룹을 세 그룹으로 50명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50명에게는 물건을 팔 때 활짝 웃으면서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인 이 50명에게는 그냥 무표정으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물건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이렇게 험상궂게 인상을 쓴 채로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이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너무 뻔한 결과라고 우리가 예상됩니다만, 이렇게 미소를 짓고 환하게 웃은 사람들은요, 그 목표량의 무려 3배에서 5배나 넘는 양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나 무표정으로 혹은 인상을 쓰면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은 목표량의 3에서 10%밖에 안 되는 양밖에 못 팔았다 그러죠.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에 있는 그 미소 하나,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웃음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쁨의 어떤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 번만 더 활짝 웃으시면서 좀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좀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잠만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도 마음이 기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어렵게 하는 한 단어가 이렇게 포함돼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 못 쓰게 되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에 좌천되었을 때 쉽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항상 기뻐하라라는 어떤 일차원적인 그냥 묵상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슬픔은요, 인간이 실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웃고 항상 밝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웃고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른 아버지가 이 말씀을 보았다면 나 같은 사람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요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웃고 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그냥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염려했어요. 물론 그가 가진 염려는 교회를 향한 염려였지만 그것도 염려지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눌렀다라고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던 바울 자신도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중에 정말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으시겠어요? 설령 있다 한들 우리 모두는 조금만 지나가면 그분도 염려가 생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보고요 어느 한 어머니가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우는 유치원 다니는 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아, 울면 안 되지 하고 말하면 그 엄마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NIV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주님이 우셨어요.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마리아란 여인이 자기의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우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마리아와 함께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비통하여서 그 감정이 비통하여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도 괴로우셔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들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비둘기와 양을 파는 장사치들을 향해 우리 주님 거룩하게 분노하셨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셨고 때로는 주님께서 분을 내셨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한숨 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의 장례식에서 기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의 주제는요 기쁨과 염려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오는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오늘 하루 힘들지 않은 하루를 보내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모두는 힘든 하루를 다 보내고 있어요. 분명 환경은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도 끊임없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염려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마지막 목적지인 감사의 자리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갈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 힘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꾸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도 갈수록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한국의 목회자 중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이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은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24살, 동생은 19살입니다. 형 동인 군이 그 당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적대 감정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까지 갖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을 필두로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해서 이 형 송동인을 잡아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동생 19살 된 손동신 군도 자기 형을 찾으러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겨누고 있는 이 공산주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장남이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형은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자 형인 이 동인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부모님을 잘 모셔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그 시에 두 형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집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가 미리 준비해온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요. 그것은 총 9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장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음에도 감사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과 평강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자신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불행과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때로는 민물처럼 막 몰려올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처리해야 할 상황들도 많고요, 챙겨야 할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이렇게 밀물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요,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걱정하는 걸로 모자라서요 남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하루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 막 걱정하느라고 먼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집 가기 전에 처녀가 애 낳을 걱정하는 거 보면서 옛 어른들이 야, 너 참 걱정도 팔자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마치 풀타임 직업처럼 막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생활비 걱정, 자녀 배우자 걱정, 남편 직장 걱정, 전기세 걱정, 노후 걱정, 이거 비롯해서 아침에 내가 만난 그 성도님한테 말을 부드럽게 잘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서운해하고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자잘한 걱정까지 정말 수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요. 마치 걱정이 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니까 한국말로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옆에서요, 야,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염려 안 하면 내가 너에게 10만 불을 줄게 하고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려할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에 따르면요,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란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도단 수수경유, 겁에소 수수경수. 이 말을 풀이하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라는 시였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로서 염려를 끊으려 봐도요, 그 순간 그때뿐이죠. 깨면 다시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계급과 신분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다 염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영어로 뭐라 그러죠? worry라는 단어 쓰죠. worry, don't worry, be happy 할 때 그 worry,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데 원래 이 worry라는 이 미국 단어는요, 이 원어를 추적해보면 물어뜯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worry라는 단어가 탄생한 건데, 마치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가지고 이 질식해서 죽이듯이 한 번 염려의 병에 빠져들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 염려에 질식당해서 점차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염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가지고요, 기어를 N 중립에 놨어요. 그리고 시동을 킵니다. 그리고 엑셀을 최대한 강하게 발라요. 밟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차가 앞으로 가나요? 안 가나요? 차 그대로 있어요. 엔진 소리는요, 정말 이 소음처럼 크게 납니다. 기름도요, 막 푹푹 떨어져요. 근데 차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요,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는 거예요. 뭔가 소리는 요란하게 나고 뭔가 내 에너지와 힘은 소비가 되는데 한치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염려는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람의 문제이든지 간에 자녀의 문제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그 근심인 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요, 이 편지를 읽어보는 빌립보 교인들도요, 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알지를 못해요. 기약이 없어요. 이 감옥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올 확률보다 죽어서 송장으로 남들에게 실려 나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 던지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커다란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박해의 위협까지 주고 있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그 괴로움을 경시하면서 뭐 그거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합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견뎌냅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은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살인적인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 뭘 하라고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을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 아닙니까? 큰 의미로는요, 그게 맞아요.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간구는 그 상태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쏟듯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스스로 보따리 짐 싸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평상시에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면 참 하루가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서라, 걱정도 팔자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풀에 꽃을 입힌 자가 누구더냐. 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은밀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밀물처럼 들러왔던 염려들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절대로 날 이렇게 버리실 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는 기도를 몰아내고요, 기도는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염려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마치 저울처럼 움직여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가벼워지고 한쪽이 무거우면 또 다른 쪽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크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크신 주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염려가 이 산더미처럼 크다라고 느껴져도요, 산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염려는 정말 작고 가벼운 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찬양하고 이런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 한번 금요 설교 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만 찬양의 힘이 놀랍게 우리의 이 마음을 바꿔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다 내려가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내 영혼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영혼의 짐인 염려를 주님께 놓고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이 교회에 올 때 갖고 오신 염려 이 자리에 놓고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가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많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를 썰물처럼 나가게 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기도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 내재하는 염려를 없애는 그런 큰 울림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이 작가 중에요 앤 화이트라는 이름의 여 작가가 있어요. 이 여 작가가 아버지로 인한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앤 화이트가 자기가 아주 어린 유치원 시절 때 자기 방에 항상 잠을 자려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침대 곁으로 왔던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한 글이에요. 그때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 항상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불러도 돼요? 나 너무 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나 너무 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나 잠잘 때 무서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나 밤에 배고프면 아빠 불러도 돼요? 이 어린 소녀의 이 소녀 딸의 질문에 이 아빠는 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Yes, my dear. Of course.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내 마음껏 아빠를 부르렴. 그제서야 이 앤 화이트는 자기가 어린 시절 때 그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안전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한 것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빠 불러도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불러도 돼요? 아버지 불러도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Yes, my dear. Of course.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염려를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같이 하시겠습니다.